오늘은 저희가 드디어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장, 또 이 마지막 본문을 함께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경 전체의 이 결론 부분인 요한계시록 22장은 지금까지 진술된 성경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천국에서 성도들이 받을 상급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악한 자들이 받게 될 최후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로 모든 성경의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6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뒤집어 말하면 봉인하지 말라라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또 하나의 계시 문학을 살펴보면 다니엘서가 사실 거기에 속하는데요. 다니엘서 8장을 보면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앞으로 있을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이것을 임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게 그것을 봉하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이 천사는 오히려 사도 요한에게 지금까지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사건의 내용이 곧 일어날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7절 말씀 보세요. 갖고 계신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 따라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이야기들이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보시면 7절 말씀도 빨간색으로 아마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인 거죠.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이십니까? 밑줄을 좀 그셔도 좋을 것 같고요. 12절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이시죠?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성경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 그것을 강조하는 기법으로 반복하는 걸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몇 번씩이나 지금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세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속히 오실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따라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이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속히 성취될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이기에 사람들이 이 내용을 반드시 알고 이것을 이해하고 이걸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두 구절을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달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결론이거든요. 이 세상의 마지막에 각 사람은 그의 행위대로 보응을 받게 됐어요. 불의한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그렇게 살아간 자들은 그냥 그대로 멸망하게 되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기록인 거죠. 이처럼 의인이 받을 상이 있고 또 악인들이 받을 벌이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이 요한도 사실 이 판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 있었고 이 당시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핍박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 달려 돌아가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고 콜로세움이라고 알려진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밥이 되어 됐던 그리고 또 온몸에 기름을 칠하고 나무에 매달려서 불을 붙인 채 밤새도록 마치 이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면 거리에 있는 가로수처럼 가로등처럼 이렇게 길거리를 밝히는 데 쓰였던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끔찍한 그런 처형을 당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거짓신들과 우상 숭배를 자행했던 자들의 당할 결말이 있고 또 그들로부터 보호하심을 받고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받을 상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한 오늘 이 본문은 이러한 이 경고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책을 임봉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멘. 우리 한글의 가장 첫 번째 자음은 어떤 거죠? 기억이죠. 가장 마지막 자음은 뭐죠? 희응이죠. 예. 그럼 영어에서 가장 첫 번째 알파벳은 뭐예요? A이고 마지막은 Z로 끝나죠. 마찬가지로 헬라어에서 가장 첫 번째 알파벳은 알파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은 오메가죠. 여기서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우리나라 말로 좀 바꾸면 나는 기역이고 희읗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지금 이 말씀의 뜻은 그 바로 뒤에 나온 주님의 소개처럼 내가 바로 역사의 처음과 나중이며 내가 시작과 끝이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천지 창조 때부터 계셨고 그리고 또 주님은 이 역사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주관하셨으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은 존재하고 계세요. 세상에 이처럼 영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오래 산다고 해도 얼마나 길겠습니까?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이 인간의 역사를 함께해온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가질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갖고 계시는 완전하고 영원하신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16절 보시면 여기 예수님이 또다시 자신을 소개하시는데요. 이번에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자, 먼저 주님께서 자기를 다윗의 뿌리로 소개하십니다. 이 다윗의 뿌리라는 표현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1장 1절에 나오는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신 건데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메시아가 다윗의 뿌리, 즉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서 이 예수가 곧 만왕의 왕이시며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주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계시고 또 여기 16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자기가 무슨 별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까?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이 하루 중에 어느 때가 가장 어두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 밤이 제일 어둡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밤보다도 더 어두운 게 새벽이죠. 동트기 전이 가장 춥고 가장 어둡다 그래요. 따라서 새벽별은 어떤 별입니까?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별이 더 반짝이듯이 새벽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환하게 빛나는 별이겠죠. 가장 춥고 어두운 시간 저 하늘에서 빛나고 있는 가장 밝게 빛나는 별,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죄와 사망의 이 세력을 이기시고 빛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광명한 새벽별 되시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세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이 스스로를 나는 빛이요 세상의 빛이라 소개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 비추는 빛이 되십니다. 천국이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이 처음이요 나중이시며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시는 광명한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이 예수님의 이 자기소개가 이렇게 요한계시록 22장에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은 이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서 생명나무로 나갈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지금 소개해주고 계세요.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은 새 예루살렘이고 문도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기 보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이들이야말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라고 말해요. 자, 그렇다면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이 표현을 쉬운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가 너무 이해하기 쉽게 번역되어 있어요. 자기 옷을 빨래하는 자들, 그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지금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자신의 더러운 죄를 씻음 받은 사람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사실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어떤 노력이나 어떤 행위나 그런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로 이 아기 예수, 이 분의 탄생과 그분의 생애와 그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이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그렇게 사함 받은 자만이 새 예루살렘성,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와 반대로 15절을 보세요. 새 예루살렘성에 그럼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또 누구입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숙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먼저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 순객들,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죠. 행음자, 살인자,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목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죄를 지은 자들, 특별히 십계명에 어긋나는 이런 삶을 산 자들이라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지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15절 처음 보면 여기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좀 들어도 우리가 좀 이렇게 어감이 좀 좋지 않은 표현이 나오죠. 개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바로 그 개, dog 그 단어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개가 뭘까요? 어떤 이상한 그 좀 분들은 이걸 해석할 때 이거 보면서 애완견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이 개라는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서 이 개라는 표현을 언제 사용했냐면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 그 여자 창기들이 있었던 것처럼 남자 창기들도 있었어요. 그것을 개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백성에 들지 못했던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개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 수로보니아 여인에게 오셔서 자녀의 떡들을 취하여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말씀하신 장면 기억나십니까? 그래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게 개라고 그 수로보니아 여인이 말함으로써 그 딸이 치유받았던 그 사건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얘기했고요. 또 신약 성경에 오면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할례를 받거나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으려고 했던 그런 유대인들 그들을 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개라는 단어는 단순히 뭐 애완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 지금 그렇게 통틀어서 이야기하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런 자들이 성 밖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복음서로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 안에 있지만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비유적인 말씀들을 우리가 보는데 지금 여기 성 위에의 바깥에 있다라는 것은 성 밖에 어떤 도시나 뜰에서 정말 문자적으로 거한다는 말이 아니라 성 밖에 있다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에 살 수 없도록 제외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은 성 밖에 뜰이 아니라 사실 불과 유황으로 타고 있는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하지만 하나님의 신부가 된 구원받은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거기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이 후반절 보세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뭘 받습니까? 생명수를 받는 거죠. 생명수를 마시고 또 그 좌우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됩니다. 창세기 2장에 나왔던 에덴 동산이 있다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새 에덴과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못했던 생명나무를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 주님과 함께 먹고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죠. 자,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 아주 강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임의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자, 18절과 19절 말씀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행위, 더하거나 빼는 행위. 사실 이단들 보면 그러죠. 어떤 이단들을 보면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고 그리고 별도의 책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몰몬경도 그렇고 이단들 보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책을 더할 때가 또 있죠. 그리고 반대로 또 구약과 성경 신약 중에 하나만 택한 사람들도 있어요. 가장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죠. 그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말라기까지만 보고 있는 거죠. 복음서로 넘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거기서 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악한 세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려고 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왜곡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다가오는 우리 세대와 또 새로운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 힘써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2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사실 성탄 지금 맞이하는 지금 성탄절 이브 날인데요. 오늘 이 새벽에 제가 여러 가지 구절을 읽었습니다만 요 22장 20절을 오늘 좀 묵상하면서 이 하루를 좀 보내면 어떨까 싶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거기에 대한 우리의 화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니요 주님. 아직 이 세상에서 좀 더 누릴 것이 많습니다. 조금만 있다 오십시오. 아직 다 즐기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주님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지금이라도 주님 오시면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의 태도가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주님 같이 오실 텐데 우리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마지막 역사의 모습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 그러셨어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씀 안에서 깨어있으심으로써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기다리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